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리하냐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먹을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민족 상당수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참 우리의 가족들부터 우리의 이웃, 우리 친지들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대로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라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율법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두고 메시아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결국 무엇이었고 하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주 대상자가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은 반역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속마음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비록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기는 했지만은 자기 동족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 10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기도 역시 이분이 얼마나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자기 동족에 대한 생각이 끊이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여러 도시를 방문을 했는데 갈 때마다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오늘은 성경을 조금 많이 찾을 건데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이방인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장 5절 6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렇다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우선순위가 누구였는가 하면 사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결국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는 이방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 동포를 사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사랑한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사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족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린다면은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또 내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중에 틀림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품었던 이런 동족 사랑의 마음,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아파하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저에게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앉아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동생이 있는데 암으로 투병을 하는 그러한 동생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근데 그동안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번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그 동생이 받아들이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이번 추석에 그 동생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동생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생을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자기는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저러다가 그냥 죽으면은 어떡하는가.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성도님의 열정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내 가족들에게 잘해주고 친지들에게 잘한다 그래도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을 진정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잘해주면 뭐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천국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시면 모세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죠. 그 모습을 모세가 보았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려면 차라리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사해버리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 민족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의 동포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들도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보면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된 그 한 면만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까? 받아들이지 아니했죠. 먼저는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아, 혹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지 않도다 하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장 6절 하반절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육신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 보니까 약속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는 1차적으로는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보면은 이 약속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약속의 아들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는 예, 1차적으로는 이삭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분이 태어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약속의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누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지금 중동에 사는 그 사람들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가졌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26절이요.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그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만 탄생시키시고 그들 자신들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걸로 끝이 나는 거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들에게도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도 그들이 안 믿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게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기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느냐?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똑같은 표현이 로마서 11장 5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도 남은 자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유태인들 중에 있기는 있는데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았어요. 거기서 이제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오늘날에도 구원받기는 받아요. 그러나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남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죠. 언젠가는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그래서 12지파 해서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본격적으로 전파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2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습니다. 그 어느 민족도 그 열심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뭘까요? 율법의 의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지를 아니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자신들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계속 우리 3절 4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방식으로 계속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를 않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 많은 종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다, 열심이 있다,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바르게 믿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게 이런 예화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이 어떻게 하다가 궤도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지금 계속 하늘 위를 날고 있습니다. 그때 이 비행기 기장이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상태에서 무조건 빠르게만 가면 되는 것입니까? 빨리 가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적은 잘못됐어요. 목적지가 잘못됐어요. 방법도 잘못됐어요. 근데 무조건 열심히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간들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 석가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느냐 하는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요. 자, 같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보편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정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정론 이야기 들어보셨죠?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에서는 선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14절부터 계속 읽어보시면 모세와 바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쓰시고 또 바로왕은 아주 악역을 맡겨서 또 그가 참 완악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에베소서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사람을 정하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리 다 정해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로마서 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말씀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19절 20절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을 예정해 놓으셔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인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째서 그럴까요? 그 이유가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15절 16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다음에 18절도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을 미리 택하시는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완악하게 할 자를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아십니까? 겸손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이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냐 교만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거 결국 누구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까? 예, 자기의 의지에 달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것인가 믿지 않는 자가 될 것인가, 그것도 각 개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 이 말은 예지, 미리 아셨다 하는 말하고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미리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믿을 사람에게, 믿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해 주십니다. 믿지 않을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동시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정론이 이게 원래 어려운 건데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합당한 자들을 합당하게 택해 주시는 것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겸손한 자가 될 것이냐 교만한 자가 될 것이냐, 믿는 자가 될 거냐 믿지 않는 자가 될 거냐, 그런 각 개인의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또 바로를 택하지 아니하셨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택하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가질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 줄 아세요? 뭡니까? 믿음. 예. 믿음을 가질 사람이냐 믿음을 갖지 않을 사람이냐, 그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9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칠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들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여러분 그 행위가 절대로 하나님께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믿는 그 마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한 분 계시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둔한 입술로 로마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 이해되게 하시고 또 이 들은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아직도 잃어버린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택해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셔서 오늘 구원받고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